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와 연합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11일 복수의 당국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세 나라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이런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 나라는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고 합동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3국 간 정보 공유를 개선하고 사이버 보안과 주요 산업의 공급망 분야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길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10일 이 신문을 포함해 일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한일 합동군사훈련의 정례화 계획 등을 직접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1일 이와 관련해 3국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체인 쿼드가 11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칼 토머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 등 4개국 해군 지휘부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앞바다에서 말라바르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며 4개국 군대가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사령관은 이어 우리 4개국이 쿼드로 함께할 때 제공하는 군사적 억제력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호주 북동쪽과 인접한 오세아니아 도서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머스 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과 인도 해군 군함이 호주로 오면서 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와 파피아뉴기니를 격려한 가운데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4개국의 전함들이 투입되며 호주의 F-35 전투기, P-8 포세이돈 정찰기와 잠수함 등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호주 함대 사령관은 태평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지역에서 성장과 개발을 지속하려는 야망을 이해하지만 관건은 투명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12일부터 14일까지 동중국해에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양안전국은 11일 성명에서 이같이 해라. 훈련 진행 시간은 이 기간 매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동부도시 닝보 연안 해역에 훈련 구역이 설정됐고 선박 진입이 금지됩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 러시아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닝보시 인근에서 연례 북태평양 해양경비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번 훈련은 마약 밀매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 1만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10일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4천 명은 국경 수비를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6천 명은 예비병력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결정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가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벨라루스 군용 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등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벨라루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러시아와 조율되고 있다면서 벨라루스의 영공 침해 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의 최근 형태는 도발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병력 규모는 앞서 내무부가 언급했던 2천 명보다 5배 많은 겁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 조치할 것을 명령하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탈취 자산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첫 사례입니다.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이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촉진하며 안보에도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이 다음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탄압과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 requested a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morning of August 17th to discuss the DPRK'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회의 요청에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미국과 비상임 이사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들 국가의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브리핑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오래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facilitate the advancement of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어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 그리고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 국민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범죄와 탄압, 공포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엘리자베스 사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복되는 인권 탄압과 침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건과 식량 안보 위험, 지역 불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더해 북한 정부가 자행한 수백 건의 미해결 국제 납치, 강제 실종 사건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정부를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을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미국 등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의 요청대로 회의가 열리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2014년에서 17년, 4년 연속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부터는 공개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2018년과 19년에는 미북, 남북 정상회교가 진행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2020년에서 2022년엔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회의에 반대해 비공개 협의 형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은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안보리 공개 논의 계획을 반겼습니다. 다만 중요한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결과 도출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 개최를 요청한 건 매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very good sign. It's very important to bring back.
퀸타나 전 보고관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 요청에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미국과 비상임 이사국 일본 알바니아가 동참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이들 국가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공개 회의가 열리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론 북한의 식량난을 꼽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행한 대부분의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 주재 대사관 폐쇄와 유엔의 인도 지원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You may know that North Korea continues.
퀸타나 전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충분한 식량 적금권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11 VOA에 안보리 회의 개최 가능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국 내 탈북민과 이들이 처한 강제 송환의 두려움,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되는 결핍과 기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는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 내 악화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논의가 1948년 통과된 유엔의 핵심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북한 주민들은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라며 정치범 수용소 폐쇄 그리고 한국으로 탈출해 자유롭게 살거나 북한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싶어하는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의도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공동성명이 이번 회의에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like to see, you know, statements made to the public.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를 검토하고 갱신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김씨 일가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회의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이런 회의는 안보리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행동이라면서도 이런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very important symbolic gesture from the Security Council.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실질적 조치가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막을 순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모든 종류의 결의안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hina and Russia cannot prevent this meeting, but what they will prevent.
맥스웰 부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한 권고가 나올 수 있지만 중국 혹은 러시아 또는 두 나라 모두 어떤 종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의 성명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지시한 데 대해 한국, 일본과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군사 대응안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 악화 주범들의 군사적 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한국의 수도 서울 주변과 육해 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10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 도발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You know, we've been very clear about our concerns when it comes to provocations and potential provocations by the DPRK.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는 영내 상황에 대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향후 행동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확장 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국의 핵 사용 시 한국의 참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존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I think we've been very clear in terms of the tenets of extended deterrence.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그동안 확장 억제의 원칙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고 방위와 관련해 계속해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외 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8월호를 통해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임의의 시간에 위성들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지만 로켓 엔진과 관련된 문제로 서해에 추락하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정부 기관을 해킹한 배후를 겨냥해 최대 1천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며 관련자들의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사이버 범죄 관련 제보자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가 운영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9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 한국어 공식 계정에 최근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해킹한 배후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미국 주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의에 대한 보상팀은 최대 $1,000,000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게시한 포스터에는 최대 $1,000,000 보상이라는 제목 아래 외국 정부와 연계된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의 정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볼트 타이푼과 같은 중국 지원 해킹 그룹이나 미국 중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외국 정부를 지원하는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984년 시작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움직임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무부는 2019년 정의에 대한 보상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을 겨냥한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500,000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10일 X 한국어 공식 계정에 별도로 올린 글을 통해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500,000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당신의 정보는 최대 $500,000를 벌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신의 보안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한 별도로 게시된 포스터에는 정보기술 종사자들을 포함한 북한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정권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 세계의 외국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개인들로부터 암호화폐를 포함한 정보와 돈의 침투에 피해를 입히고 이를 훔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정보가 수익 창출과 자금 세탁 계획을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금 바로 제보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해킹 수법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스피어 피싱과 악성 코드 유포 등의 해킹에 더해 개인에게 접근해 정보를 탈취하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한국 정부 당국과 함께 발표한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통해 북한 정권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의 연구소와 싱크탱크, 학술기관과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악용한 컴퓨터 네트워크 탈취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 대상은 사적인 문서와 연구 결과, 통신 내용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지정학적 사안들, 외교 정책 전략,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회공학적 기법을 악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 조치할 것을 명령하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신규시를 활용해 암호화폐 탈취 자산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첫 사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일 암호화폐 탈취 범죄 관련 혐의자 16명에 대해 미국의 암호화폐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전원에 대해 유죄와 함께 미국 내 모든 자산에 대한 영구적 자산 동결 조치를 판결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법원의 선고 공판 판결문에 따르면 암호화폐 탈취와 돈 세탁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받은 피고 중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암호화폐 해킹 탈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왔던 라자루스 그룹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태닌닌과 리자동 등 개인 2명과 함께 북한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6억 2천만 달러 중 상당수를 세탁한 혐의로 지난 5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됐던 믹서 업체 블렌더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해당 피고들이 테러 조직을 위한 자금 세탁,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랜섬웨어 해킹을 활용한 암호화폐 탈취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 제시한 주라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피고의 암호화폐 계정과 지갑의 자산을 동결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즉시 미국 내 모든 계정을 동결하고 자금 이동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자산 동결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암호화폐 법인 주라트의 마이크 카노비츠 CEO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라자루스 등 사이버 범죄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암호화폐를 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o Lazarus Group has been subjected to sanction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ose sanctions get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자산 동결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분야의 사이버 범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is no practical way. There was no practical way to do it. The only other way that Treasury could have enforced it.
카노비츠 CEO는 과거에는 재무부가 탈취된 암호화폐 계좌를 추적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어 라자루스 등 범죄 집단이 탈취 자금을 계좌에서 모두 빼내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무부가 직접 범죄자를 체포해 개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계좌 열쇠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신병을 일일이 확보해 체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제재나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상징적 의미가 전부인 유명무실한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라트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발한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범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소명될 경우 암호화폐 계좌를 잠그고 차단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미국 사법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 자금 탈취와 돈 세탁 시도가 어려워져 라자루스와 같은 해킹 조직들의 범죄 행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노비츠 CEO는 암호화폐 자금을 아무리 탈취해도 계좌 동결 조치가 실행되면 계좌 내 자금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사법당국의 실질적 제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이버 범죄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암호화폐로 타겟을 옮기려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미국 사법당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도 탈중앙화 금융체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암호화폐에 더 많이 몰릴 것인 만큼 암호화폐 탈취 행위자들이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차량 수백 대가 집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공터를 가득 채운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열병식 훈련장의 북부 중앙지대 공터에선 9일 차량이 만들어낸 검은색 빛깔이 포착됩니다. 약 200대로 추정되는 차량은 공터의 약 90%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북서쪽 공터에서도 차량 약 10대에서 20대가 포착됐으며 북동쪽 공터에서도 일부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차량이 집결한 시점은 이달 초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즉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약 두 달간 이곳에 차량과 병력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다 열병식 당일과 열병식 다음 날 이곳이 텅 빈 모습이 관측됐었는데 지난 1일과 4일 사이 다시 차량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량이 발견된 공터는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들어섰다는 건 열병식 훈련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쪽 중앙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터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다는 점과 훈련장 중심부의 병력이 도열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아직은 열병식 준비 초기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선 소규모 차량이 포착되기 시작한 이후 점차 병력과 차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오는 9월 9일 열병식 준비를 위해 차량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 회의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다음 달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면 이는 지난 7월 27일 전승절 이후 불과 40여일 만입니다. 또 이번 열병식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인데 1년에 열병식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에도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엔 북한이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하겠다고 한 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의 주요 무기가 등장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9일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등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전략무기 대신 일부 재래식 무기만을 선보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첨단 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투자조사위원회인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필립 루드빅슨 변호사는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이번 조치가 당장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단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워싱턴 DC의 대형 로펌 킹앤스팔팅 소속인 루드빅슨 변호사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 같은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is was done after consulting with the G7 and other partners. So you know, I know that the US has been working with its allies to you know, kind of come up with a system that works.
루드빅슨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주요 7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 후 이루어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다자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에게 비슷한 성격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루드빅슨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루드빅슨 변호사는 중국의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 동맹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제한 분야는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군사용 인공지능 등 세 개의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와 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련 투자 전문 로펌인 해리스 브링큰의 댄 해리스 변호사는 11일 VOA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 사업과 정치적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은 미국의 움직임에 점차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대중 첨단 산업 투자 제한 조치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then you've got other countries that also want to reduce their exposure to China, and that's Japan, South Korea, the EU, Australia, yes. Canada. And I kept saying then the EU.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싶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리스 변호사는 미국 움직임에 6개월 뒤쳐져 있던 이유에 대해 이제는 6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유는 이번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조치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 중이며 미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동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 제도는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도 이번 투자 제한 조치에 함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다음 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경제 안보 논의의 일환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새 투자 제한 조치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냉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will have an effect on U.S. allies like South Korea and Japan, especially since these export controls relate to technology. And of course, if they have Korean
여석자는 대중 투자 제한의 대상이 기술 관련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한국으로서는 손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따를 경우 미국의 안보 궤도 아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미국과 한국 등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같은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10일 VOA에 미국이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안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이 기본 원칙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미국의 제안을 우회하고 의도를 훼손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한국과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군사정보 공유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사이버 방어 훈련과 파괴적 기술에 대응한 도상 훈련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제임스 매키 안보정책협력담당국장은 10일 나토가 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I가 주최한 나토, 한국과 일본 협력심화 토론회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매키 국장은 한국의 나토 군사정보 공유체계 합류의 함의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where we can increase that intelligence exchange as part of ensuring that we have a shared operational picture of the many threats and challenges that we face.
매키 국장은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통의 작전상의 인식을 갖기 위해 협력국들과 정보 교환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를 통해 나토와 협력국들 간 정치적 협의와 정책 결정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측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있어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키 국장은 나토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논의하는 공동의 위협으로 중국의 도전,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확산, 자율 무기 체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국제 규범과 표준에 대한 도전, 기후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대테러 협력, 사이버 방위, 신흥기술, 군축, 비확산 등 11개 분야에서의 협력 지침이 담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 협력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키 국장은 나토 주도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을 양측이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한 질문에는 신흥기술 대응 도상 훈련과 공동 사이버 방어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uld just sort of stress NATO is not seeking to become an Indo-Pacific country or an Indo-Pacific power. We will see NATO exercises in the Indo-Pacific region.
매키 국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토는 인도태평양 세력이 되려는 게 아니다라며 자원과 거리 문제를 고려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훈련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한국에서 많은 수의 병력이 훈련을 위해 유럽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현장에서 실시되지는 않겠지만 실은 기술이나 파괴적 기술에 대한 컴퓨터상의 도상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토의 사이버 방어 훈련에 한국과 일본이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이나 일본이 실시하는 사이버 방어 훈련에도 나토가 참관하거나 잠재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키 국장은 지난달 비뉴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가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를 통해 북한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he ITPP for Republic of Korea and the ITPP for Japan, there are in fact differences too.
매키 국장은 나토가 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며 대북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분명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큰 도전이지만 그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르며 각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집중하고자 하는 협력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2년 전부터 핵 확산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다는 것입니다.
Because we do believe that those are challenges, those are in fa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re violation of DPRK's international.
매키 국장은 북한의 행동이 UN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전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나토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 고도화는 나토가 분명히 한국, 일본과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 단 세 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동해 상공에 출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함지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정찰기 IC-135S 코브라블이 10일 한반도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리벳 조인트와 오셔너 등 사회연결망 서비스 X 계정은 코브라블이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6시 50분경 한국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항적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일본 본토에서 동해 방향으로 북상하다가 잠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전 9시 37분경 다시 동해 상공에 출현해 일본 본토로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이 정확히 동해 어떤 지점을 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로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브라볼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정찰 활동을 벌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한 시점에 한반도 동해상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 수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전투기가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날 X 공식 계정에 미 공군 소속 F-16 전투기 7대가 일본 자위대 F-35A 전투기 2대, 미 해군 EA-18 전자전기,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2대와 함께 공중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에서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대규모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북한 인권단체들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통일준비 국민포럼 등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중국 정부의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재중 탈북민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장 난민이거나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이들 협약에 규정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교진 SPN 서울평양뉴스 북한분석실장의 선언문 낭독 내용입니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에게 개인을 송환,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계획을 철회하라.
선언문은 중국 정부는 탈북민 난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 난민기구에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고 난민 심사 절차를 실시하라며 강제북송을 강행한다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탄원하고 중국의 유엔 퇴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순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당국의 체포, 억류 중인 탈북민 숫자가 2,600명에 이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완화 상황으로 인해 곧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중국 당국은 이들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이 아니라 단순한 월경으로 간주해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북한에 보낸다는 방침이라며 강제 북송되면 최소 5년의 수용 생활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의 탈북과 두 번의 강제 북송을 경험한 여성 탈북민 김명희 씨는 증언자로 나와 청진교도소와 노동교화대 등에서 겪었던 참혹한 수감 생활을 전하면서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중국 당국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북한 탈북민들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들을 면담하여 난민 심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격려사에서 탈북민을 수감하고 있는 북중 국경 근방에 6개 구금시설이 확장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구금된 2,600여 명의 재중 탈북민을 전격적으로 또 은밀하게 북송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견된다며 앞으로 약 한 달여가 이들을 구출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초 중국 남방지역에서 대대적인 탈북민 단속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구금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도 청도 즉 남방 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탈북민들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언론에는 2,000명이라고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구금돼 있는 사람들까지 500명 남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2,500명이라는 말이 있고요.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한국 내 12개 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에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송환 재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 등 OHCHR 관계자들에게 최근 유엔 OHCHR, 서울 OHCHR 사무소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재중 탈북민 강제 송환을 주제로 하는 여러 NGO 회의들에 불참하고 최근 보고서들에서도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송환 책임을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이 국경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고 중국 내 이른바 불법 체류자를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천여 명이 강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영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북중 국경봉쇄 해제가 임박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막고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명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의원실은 오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기자회견과 세미나도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는 29도. 안주 흐리고 가끔 비, 최저 22, 최고 28. 남포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계속 비가 내립니다. 최저 22도, 최고 30도. 신우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28도. 강계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8도. 해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3도, 최고는 29도입니다. 개성도 흐리고 가끔 비, 최저 22도, 최고 28도. 다음 함흥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8도. 장진,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2도. 해산,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는 28도. 원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27도. 평강, 흐리고 한때 비, 최저 20도, 최고 26도. 청진, 흐리고 비, 최저 21도, 최고 26도입니다. 선봉,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최저 24, 최고 27도입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앞바다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m.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날씨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노시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와 연합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11일 복수의 당국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세 나라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이런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 나라는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고 합동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3국 간 정보 공유를 개선하고 사이버 보안과 주요 산업의 공급망 분야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길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남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10일 미한일 합동 군사훈련의 정례화 계획 등을 직접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1일 이와 관련해 3국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체인 쿼드가 11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칼 토머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 등 4개국 해군 지휘부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앞바다에서 말라바르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며 4개국 군대가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은 이어 우리 4개국이 쿼드로 함께할 때 제공하는 군사적 억제력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호주 북동쪽과 인접한 오세아니아 도서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과 인도 해군군함이 호주로 오면서 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제도와 파피아뉴기니를 경유한 가운데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4개국의 전함들이 투입되며 호주의 F-35 전투기, P-8 포세이돈 정찰기와 잠수함 등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호주 함대 사령관은 태평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 지역에서 성장과 개발을 지속하려는 야망을 이해하지만 관건은 투명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12일부터 14일까지 동중국해에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양안전국은 11일 성명에서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훈련 진행 시간은 이 기간 매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동부도시 닝보 연안 해역에 훈련 구역이 설정됐고 선박 진입이 금지됩니다. 한편 중국 해경은 한국과 러시아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닝보시 인근에서 연례 북태평양 해양경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을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번 훈련은 마약 밀매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 1만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10일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4천 명은 국경 수비를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6천 명은 예비 병력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결정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가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벨라루스 군용 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등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벨라루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러시아와 조율되고 있다면서 벨라루스의 영공 침해 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의 최근 행태는 도발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